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박국 맥잡기 강해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을 했고 하박국은 이제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2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3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박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사하고 또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참 하박국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문맥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2장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 또 위얼슨 목사님과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진솔하게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박국 1장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1장의 핵심 내용은, 뭐라 그럴까, 세상이 공평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박국 대언자가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종종 우리가 살펴보니 정말 의인들은 많은 경우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우리가 봐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악인들은 왜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욥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자, 그래서 또 특별히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유다 왕국이 이제 망하기 한 4, 5년 전쯤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기 한 4, 5년 전쯤에 이 하박국이란 대언자가 가만 보니까 유다 백성이 악하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해요. 그런데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보다 어느 면에서 몇십 배나 더 사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좀 악하게 해도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유다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바빌론은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 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편 73편을 한번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하박국하고 거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박국은 전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삽은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3편 2절 가서 보니까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을 보니 정말 너무나 일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실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로다. 이 사악한 자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않냐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면은 7절에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 8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있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11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좀 믿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은 일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막 흥황하고 번영하고 일이 잘 됩니까? 아삽이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하나님의 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2장에도 하박국이 1장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그 내용,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오는데 하박국 2장은 말 그대로 아주 기가 막힌 장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장입니다. 자, 그래서 아삽에게 주셨던 말씀, 또 욥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요약을 해서 살펴보면 한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장에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1장에서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어느 면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또 들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책망하실 때 내가 무엇하고 대답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보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휴대폰 이런 거 없는 그런 시절이에요. 2600년 전에 창이나 칼을 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에 서서 외부의 군대가 공격해 오는가 공격해 오지 않는가 이걸 살펴보는 파수꾼이 돼갖고 그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파수꾼이. 근데 지금 하박국은 외부의 군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하고 대답하실지 이걸 파수꾼의 심정으로 지금 성벽에 서서 그리고 지금 깨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3장 이런 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유다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파수꾼은 말 그대로 성벽에 올라가서 외부의 침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외부의 군대가 위로 올라가니까 멀리서 달려오는 그런 군대 또 봉화 같은 거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백성에게 분명하게 알려서 백성이 외세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일을 신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 일 때문에 신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게 될 때 그 피, 그 죽은 사람들의 그 무죄한 사람들의 그 피를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나님이 에스겔서 3장 그다음에 3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수꾼이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도 지금 유다 민족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살펴보고 백성에게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글쎄 하박국 자신이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었을지 모른다. 근데 지금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면서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박국의 모습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대답을 주시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수꾼이 지금 나오는데 이 파수꾼이라고 한 이런 어떤 그 이미지, 상징은 지금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어떤 걸 해야 되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온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6절 가서 보면 특별히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무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피, 그 피로부터 내가 이 무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피로부터 내가 전혀 유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 하는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1차적인 대상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일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거기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알려줬어요. 그것도 문서로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하나님의 이 사역자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만, 그래야 그 사람들의 그 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하박국은 어느 면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혹시 책망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근데 2장을 가서 이렇게 보시면 책망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거죠. 하나님 왜 의인들은 좀 일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저 악한 자들인데 저 악한 자들에게는 왜 일이 저렇게 잘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것 같은 하소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고 2장에서 오히려 은혜롭게 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으로 이제 2장에 이제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세 가지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계시를 기록을 해라. 그 내용이 1절에서 이제 3절에 기록이 돼 있고, 4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6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다고 하는, 특별히 바빌론에게 닥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온 거예요.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그렇게 해야 된다. 환상 계시를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계시를 읽는 사람이 그 안에 내용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같은 심판을 벗어나서 도망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기록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상 계시는 2장 전체, 그 다음에 3장 3절에서 또 15절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계시예요. 자, 그래서 이 환상 계시 핵심 내용은 뭐냐, 아무리 일이 어렵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지금부터 1년 전쯤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병이 돌면서 막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데 보니까 중국에서 막 사람들이 길 가다가 푹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서 벌써 1년 이제 지났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 때문에 전 국가가 공산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그런 세월을 4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난 4년 동안 섭리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바빌론 같은 그런 악한 국가가 나서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를 위협할 수도 있고, 코로나19 같은 그런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붕괴시킬 것 같은 그런 위협에 우리가 이렇게 직면할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내가 지금 하박국 대언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계시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2장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3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2장과 3장 말씀을 26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환상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선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기록은 영원히 남아서 하박국 이후의 미래의 세대들이 두고두고 살펴볼 그런 기록이 될 거다. 또 이 기록은 공적으로 전달돼요. 이게 서판에다 기록을 했으니까 말로다가 넘겨준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걸 기록을 했으니까 공적인 자료로 이제 남게 돼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임박한 것 같은 심판에서, 지옥불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주셨고, 또한 이 기록은 비록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거지만 하박국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다 민족에게도 주시고 26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기록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박국 2장에 나와 있는 또 3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환상 계시는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 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대언서를 볼 때 어떤 말씀이 대언의 말씀, 특히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는 가까운 미래, 그거는 주로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거, 거기서 돌아오는 거, 요거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한 600년쯤 더 지나게 되면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져요. 그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한 번은 또 넘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주로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최종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상황이 한 말씀 안에 중복해서 들어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박국도 똑같아요. 내용이 지금 임박한 그런 심판이 많은데 가까운 미래에는 바빌론 사람들의 이와 같은 침략으로 인한 이와 같은 심판이 있고 또 마지막 대환란기 마지막 때를 이제 당해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닥친 이와 같은 심판이 있고 이 정결하게 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천년왕국에 하나님 주신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위로의 말씀이 복합적으로 한 말씀 안에 들어있다. 여기 하박국도 비슷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고 자 하박국은 바빌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하기 4년 전쯤에 그렇죠 4년 전쯤에 또 예루살렘이 완전히 훼파되기 한 24년 전쯤에 주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훼파돼갖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갑니다. 얼마 동안 가냐? 70년 동안 간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유다 백성이 바빌론 땅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겁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읽었겠어요?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씀도 읽고 에스겔서도 읽고 이런 하박국에 있는 그런 말씀도 읽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그래 내가 너를 구출해 주겠다. 이 말씀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또 대환란기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하박국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스 내가 너희를 구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이런 유대인들을 구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기록하라고 하박국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박국 대언자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환상 계시는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또한 참으로 그는 포도주로 범법함으로 거만한 자요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 자니라. 그는 지옥까지 자기 욕망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로 모든 민족들을 모으며 자기에게로 모든 백성들을 쌓아 올리나니면서 5절부터 나오는 그는 바빌론의 뭐 느부갓네살 왕이 되든 느부갓네살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벨사살 왕이 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에서 완전히 정복이 되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는 바빌론 제국의 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하박국 대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위로 높여진 자의 혼, 위로 높여진 자는 누구예요? 바빌론의 그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게 느부갓네살이 됐든 그 이후에 나오는 그의 아들, 그의 손자 벨사살이 됐든, 지금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있는 이와 같은 그런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은 1차적으로 바빌론과 바빌론 왕과 바빌론의 몰락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를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4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게 대비가 되면서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죄인은 엄청나게 일이 잘 돼요. 그 순간에. 하박국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 바빌론처럼 강한 왕이 나라가 없어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강력한 그와 같은 왕이 없어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다니엘서 4장 30절에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를 세우고는 4장 30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자랑을 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면서 짐승처럼 되는 그런 악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위로 높여졌다면 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지금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여갖고 교만을 떠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나와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 대언자가 사는 그 시대에 하박국의 눈앞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한 것 같아요. 위대한 것 같아요. 그 바빌론 제국이 엄청나게 강력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의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 바빌론 제국 이런 거 이제 건설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옳게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눈에는 그가 위대하게 보이고 정말 모든 나라를 다 짓밟고 말 그대로 제국을 형성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용맹한 자로 보일지 몰라도 내가 볼 때 그는 올바른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볼 때 올바른 자가 아니면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운명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다. 자, 저와 여러분 이걸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빌론 사람들, 바빌론 왕,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교만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하나는 육신의 정욕, 하나는 안목의 정욕, 하나는 인생의 자랑.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인생의 자랑이잖아요. 내가 다 이룩한 거 아니냐. 그렇죠? 내가 다 이거 만들고 내가 다 이룩한 거 아니냐. 지금 인생의 자랑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올바르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교만한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냐. 여기 있는 것처럼 올바르지 않은 마음이 올바르지 않아요. 뭐 커다란 업적을 이룬 것 같은데 마음이 올바르지 않아요. 이러면 교만한 사람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2장 5절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는 포도주로 범법함으로 거만한 자요. 가만히 집에 있지 않는 자요. 다니면서 이것저것 새로운 거 찾아보려고 하고 새로운 거 경험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한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옆에 있는 거 멸망시키고 저 위에 바빌론 지역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다 해서 다 항복을 시키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일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 바빌론 사람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을 하고 약한 자들 착취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침략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이렇게 다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한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근본적으로 그 속 사람이 곧바르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사람 보기에는 위대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느 면에서 하소연하잖아요. 원망을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 눈에는 잘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걸로 보여도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죄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2장 5절에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 말씀이 세 번이나 인용이 돼 있어요. 세 번이나 인용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답이 뭐냐. 내가 볼 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의인들은 핍박을 받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느부갓네살이 얼마만큼 침략을 하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어떻게 엄습을 하든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돼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든 또 지금 미국이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세상을 혼란 속으로 넣든 어떻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어떤 일이 닥쳐도 그렇죠. 맨 마지막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믿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박국같이 어느 면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구원 받았지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잖아요. 하박국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 믿음,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이 믿음과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저 같으면 60년 이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인지 이야기하십니다. 먼저는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거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꼭 기억을 해라. 맨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좌 앞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렇죠,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사탄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이 되고 온 땅과 온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박국 대언자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20절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뭐 등장을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렇죠, 지금 같은 무슨 시진핑이가 나서서 뭐 공산주의를 파급한다 그러고 뭐 어쩌고 하고, 조금 지나면 이제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7년 환란기를 통치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거라고 성경 이야기하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왕국이 서든지, 어떤 왕이 서든지, 섰다가 무너져 내리든지,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에, 거룩한 전에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섭리로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키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로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것, 하박국 포함해서 모든 사람, 그렇죠?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뭐 좀 한다 그러고 뭐 제국이 일어선다 그러고 뭐 무너진다 그러고 사람 눈에는 이게 큰 것 같고 이런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잠잠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불평불만을 늘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모든 걸 다 섭리로 운행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박국 2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와 같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주들의 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딱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맨 마지막에 내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떠들고 뭐 왕들이 나서고 뭐 세계 전쟁이 일어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전에 어떻게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그냥 서두르고 뭐가 일이 안 되고 하나님 왔다 갔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냥 조용히 자신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모든 사람, 특히 의인은 하나님의 이 섭리 통치를 믿고 조용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딱 세 가지를 주므로 말미암아 하박국이 하나님께 찬양의 그런 노래를 드린 내용이 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2장, 여기 나와 있는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승, 이 사제가 있었어요. 어찌나 뭐라 하니까 마음이 깨끗한 거죠. 마음이 깨끗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양심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해성사하는 그 신부에 가서 심지어 하루에 6시간씩 고해를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잘못했으면 이 죄를 졌습니다. 뭘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이 일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양심 속에.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이 로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에게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틴 루터의 머리를 딱 친 거예요. 이 말씀이. 아 이게 고해성사하고 계단 기어오르고 뭐 로마 가서 순례하고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끗하게 살고 빗자루 하면서 이렇게 무언가 신부가 하라는 대로 보통 이거를 영어로 패넌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패넌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무언가 보석 내가 잘못했으니까 거기 상응하는 벌을 받는 거 이걸 하면은 그럼 내가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렇죠?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예요? 이신칭의.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구호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어느 면에서 인류 역사에서 특별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일 하나를 들라가면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 이후에 근대사회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봉건제도가 다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명시한 이와 같은 자유헌법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의 헌법에 문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르네상스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지 모든 게 생긴 이와 같은 원인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시발점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뭐 11조 드리고 주일 예배 와서 드리고 그렇죠? 뭐 부모가 뭐 목사하고 뭐 어떻게 이런 거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이 나를 때렸고 그래서 결국 이 구절이 나를 낙원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로 설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꽝꽝꽝 하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그게 justification 칭의인데 이 칭의의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 하박국 2장 4절에서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던 그 말씀이 바로 여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로마서 4장 5절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결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혈통이 좋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다 지키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렇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믿음. 이걸 통해서만 사람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서야 되는데 우리가 칭의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거기서 흘려주신 그 피 보자기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싸요. 이렇게 싸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덩어리를 보지 않고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 위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오직 뭐를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이 온 유럽에서 어떻게 한 사람도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지 않냐는 거예요. 나처럼. 그렇죠? 어떻게 나만 아침에 깨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이걸 다 고민하느냐. 그 고민하는 그 말틴 루터의 그 고민을 여러분 가톨릭 신부예요. 그 성경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신학교를 가서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걸 보면 1517년까지 무려 1000년 이상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가 지속이 됐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그는 무려 1000년 동안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을 인쇄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이게 또 미사를 뭐 드린다고 해서 다 라틴어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텐데, 무려 1000년 이상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걸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말틴 루터의 머리를 치고 이렇게 돼서 그가 구원받고 이걸 통해서 이신 칭의의 이와 같은 그 설교 말씀이 매일같이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때 온 유럽이 변화가 되고 나중에 미국이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면서 우리 한국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가서 보면은 세리와 그다음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을 늘어놓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희생예배를 드리라는 거 다 드리고 절기를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늘어놨는데 여기 가서 이 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전 죄 많은 사람입니다. 가슴을 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리,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돌아갔고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인 행위, 예배당 나와서 뭐 한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그 일에는 1조도 하지 않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엔 성화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믿음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네, 내 행위가 개입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돼서 결국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왜 또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느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쯤 전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이 150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가운데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유대교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해야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한 600가지가 이제 나열이 돼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고 그럼 나는 의인이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 유대교가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냐,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유대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너희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 시스템에 따르면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는 걸로 랍비들이 가르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다. 애시당초부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 말씀, 30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바로 11장으로 넘어가서 구약시대에 의롭게 된 사람들 쭉 나열하는데 구약시대 첫 번째 의롭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시작이 되면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이브도 구원받았지만 거기 나오지 않아요. 아담과 이브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거 알기 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눈으로 본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그렇죠?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사라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쭉 되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쭉 이야기하는데 다 뭐라 그래?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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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지 사람의 행위가 구원받는데 일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유대교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다. 믿음. 행위로 안 된다는 거야. 행위로. 이걸 행위로 된다고 하는 유대교 시스템을 타파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는 그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6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자, 특별히 바빌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1장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이 저렇게 사납고 모질고 사람들 막 죽이고 하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우리 유다민족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지금은 그런데 곧 이들에게 심판이 닥친다. 심판이 닥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빌론 국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커다란 그런 죄악이 있다. 6절에서 8절에는 이기적인 야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이 모든 사람들이 비유를 들어 그를 치고 조롱하는 속담을 들어 그를 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은 바빌론이 여러 민족들을 치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바빌론은 완전히 무너져서 자취도 남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이르기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린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어느 때까지 그리하려느냐. 바빌론이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터운 진으로 짐을 진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바빌론이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곧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물어뜯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한 즉 내가 그들에게 전리품이 된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너도 바빌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빌론이 결국은 모든 민족들에게 전리품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민족들을 노략하였으므로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 다 너를 노략하리니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행한 폭력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것이다. 자, 바빌론 사람들이 커다란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망은 우리가 영어로 ambition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야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야망 자체는 예를 들어 로마서 15장 20절 가면 바울의 어느 면에서 야망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야망이냐?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제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거 좋은 야망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선교사들이 다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나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가고 몽고도 가고 심지어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사람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들어도 못 봤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어디 여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왔잖아요. 이런 건 좋은 야망이에요. 그런데 바빌론 사람들의 야망은 도를 지나쳐서 그래서 그칠 줄 모르는 그런 야망이 된 거예요. 약자들을 정복하고 착취하고 그렇죠? 이들을 죽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몇십 년 지나서 메대 페르시아에 누가 등장해요? 다리오하고 그다음에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빌론 왕국을 완전히 멸절을 시켜서 그래서 완전히 폐허덩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빌론 완전히 없어졌어요. 폐허덩이가 돼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적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된 거예요. 두 번째 죄악이 뭐냐? 9절에서 11절 탐욕의 죄악입니다. 탐욕의 죄악. 자기 집을 위해 악한 탐욕으로 탐욕을 부리며 이로써 자기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두어 재앙의 힘에서 구출받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어. 일단은 바빌론인데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들을 끊으므로 내 집에 수치를 가져왔으며 내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어. 이건 바빌론이잖아요. 돌이 담 속에서부터 부르짖고 들보가 목재 속에서부터 그것에게 응답을 하겠다. 자, 부자가 되는 방법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첫 번째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남들에게서 선물을 받으면, 그래서 뭐 유산으로 선물을 받든지 하면 그럼 부자가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 부자가 되긴 됐어요, 바빌론이. 근데 뭘 통해서 됐냐? 도둑질해서 됐단 말이에요. 남의 것을 다 탈취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들, 남의 나라 것들을 도둑질해갖고, 그래서 다 자기 것으로 이제 삼아버렸어요. 그 결과는 수치를 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 말씀에 따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대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에 세 번째 죄악이 나오는데 약한 백성을 착취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 피로 고을을 건설하며 불법으로 도시를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은 바빌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꼭 바빌론에게만 해당이 되지 않고 개개인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 보라, 그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며 그 백성이 바로 그 헛된 것으로 인하여 지치게 되리니 그것이 만군의 주에게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이라는 지식이 땅에 가득한다. 여기 가서 보니까 바빌론은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이제 건설이 됐어요. 많은 전쟁포로 생겼고 많은 노예들이 생겼어요. 이들을 착취해갖고 그래서 커다란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은 바빌론을 태우는 것과 같은 연료가 되고 말 것이다.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같이 악한 그런 나라들, 내 눈에는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뭐 커다랗게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와 같은 탐욕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그런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본인 자신이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박국에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이라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라. 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으면 이거 꼭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한 70년이고 지나서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50장 5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 가면 대환란 그 끝부분에 가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음녀 시스템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는 그 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된 그런 일이 이제 바빌론 제국 또 바빌론 체제가 무너져 내릴 때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죄악이 뭐냐? 술 취하는 것과 폭력이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내 술부대를 그에게 주며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술 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 성경은 음주하는 거 정말 죽을 지경에 놓여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슬픈 그런 사람 외에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처음 생긴 게 언제예요? 창세기 9장에 노아라고 하는 그런 의인이 술 취해서 자기 하체를 다 드러내는 그와 같은 악한 일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바빌론이 어느 정도로 악하게 했냐. 17절에 레바논에게 행한 폭, 레바논 커다란 산인데 그 산에 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바빌론 사람들이 그 나무들 다 수탈해가고 짐승들을 노략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짐승들까지도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 이런 일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한 바빌론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이제 나옵니다. 새긴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든 자가 그것을 새겼느냐. 바빌론 사람들 이런 색인 형상 많이 만들었어요. 또 동시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도 자기 집에 색인 형상을 새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며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려 하느냐. 나무에게 죽어있는 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깨라고 이야기하고 말 못하는 돌덩어리에게 세워놓고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것이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이게 바빌론의 또 하나의 그런 특징인데, 우상 숭배는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자 대신 창조물을 섬기고 창조물에게 경배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창조자를 버리고, 그렇죠,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창조물, 그게 해가 되든 달이 되든 본인 자신이 되든 자동차가 되든 집이 되든, 그렇죠, 자기가 뭐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 추구하는 거, 이걸 추구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 온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이때부터 이 우상 숭배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신 이후에 뱀이 어디 이브에게 다가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신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우상 숭배가 온 인류의 문제가 돼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와 같은 창조물 가운데 무언가를 숭배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또한 어리석고 쓸모없는 일이다. 18절에 사람이 만든 신이 도대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절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가서 한번 그 부처들 돌덩어리로 세워놓은 거 한번 보세요. 또 가톨릭 교인들 집 이런 데 마리아상 세워놓고 거기다가 뭐 묵주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뭐라 그럴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본인이 이걸 깎아놓고 거기다 이게 절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이걸 깎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온 거잖아요. 마리아상이고 이거 돌덩어리든 나무덩어리든 아니면 십자가든 뭐 사다 놓고는 이걸 우상으로 삼고 여기다 가서 경배를 하고 돈을 사갖고 와, 돈을 주고 사갖고 와서는 이게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랬고 유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존재하는 죽어있는 거다. 19절에 나와있는 것처럼 그것의 한가운데는 전혀 숨이 없어요. 여러분 부처 덩어리, 마리아상 이런 거 보세요. 무슨 숨이 있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자, 우상은 영어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아이돌. I-D-O-L. 이 아이돌이 너무나 좋은 걸로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무슨 배우, 가수, 무슨 정치인 다 그런 뭐래요.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 아, 아이들을 아이돌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을 내가 아이돌로 만들어야 되겠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엔 지식이, 어떤 경우엔 재산이, 어떤 경우엔 명예가, 어떤 경우엔 사회적 위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아이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이런 뭐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 말고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2장 20절에 결론의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나는 뭐예요? 바빌론 제국이 지금 흥황하고 있고 느부갓네살이 다 이기는 것 같고 온 세상에 악한 자들이 다 흥황해서 의로운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고 정말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그게 그러나요, 그러나의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한테 원망하고 하소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나 여호와는 나 자신의 거룩한 전에, 하늘에 있는 전에 어떻게 조용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떠들썩하고 뭐 세상에 모두들이 왔다 갔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땅은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박국 대언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뭐 변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이 날뛰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나는 내 전에 조용히 앉아서 인류의 역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지금도 섭리로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뭐예요?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하박국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변화된 다음에 그의 고백을 적은 게 하박국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확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 이런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